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공포 시리즈 다섯 번째 2009년작 불신지옥 이 영화 들고 찾아왔습니다. 제 컴퓨터 노트북인데요. 노트북을 얼마 전에 바꿔가지고 녹음 설정을 새롭게 좀 하느냐고 좀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음질이 괜찮을지 걱정이 됩니다. 제가 듣기에는 좀 작게 들리긴 하더라고요.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자, 저희가 지금 트위터를 만들어 놓고 있죠. 공식 트위터가 있는데 그쪽으로 두 분이 새롭게 팔로잉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솔직히 포기했었거든요. 더 이상은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흔적이라는 분과 봄을 만들어 봄길 걷는다 라는 분이 팔로잉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팔로잉 부탁드리고요. 혹시 저희 그 청취자의 소리라는 그 방송편을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주신 댓글을 그 청취자의 소리라는 그 방송편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또 그에 대한 제가 코멘트를 합니다. 이 방송편 꼭 잊지 말고 찾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블로그 각종 포털에서 강신의 수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블로그 쪽으로 오실 수 있고요. 블로그에 지금 이 불신지옥 편이 업데이트 됐을 때는 8월달 영화 페이지가 올라갔겠죠. 여러분들이 8월달에 보신 영화들 혹은 뭐 7월달에 보신 영화들이라도 영화 페이지 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좀 써주시고요. 요것도 나중에 무슨 영화 보셨나요? 이런 방송편으로 소개해드리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불신지옥 2009년 8월 달에 개봉을 한 그 공포영화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평가가 좋고 감독이 이영주 감독님이세요. 건축가 개론을 만드신 그 감독인데 감독님이 각본하고 감독을 모두 하신 입봉작이죠. 뭐 이른바 데뷔작인 겁니다. 건축학 개론을 좋아하신 분이라면 건축학 개론에서 뭐 나왔던 이분의 스타일 이런 것도 이 불신지역에서 찾아보는 그런 재미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화로 이영주 감독님께서 청룡상에서 각본상을 타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그 살인의 추억 그 조감독 출신이라고 그렇게 인터넷에 써있네요.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이영주 감독님이 봉준호 감독님을 엄청 존경하더라고요. 이런 표현까지 있었어요. 봉준호 감독님은 배우뿐만 아니라 그 스태프들의 그 잠재된 역량까지도 끌어낸다. 그리고 계속 동기부여를 해주고 정의로운 분이다. 이런 말까지 이런 표현까지 있었어요. 굉장히 막 존경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이 불신지옥 이것도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평가가 좋았고요. 근데 이게 관객이 약 25만 명밖에 안 들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본 뒤에 든 생각은 이거 25만보다 더 들어갈 수 있는 영화인데 이거 왜 안 들어갔을까? 좀 그런 좀 의문이 드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당시에 뭐 다른 영화들하고 경쟁해서 밀렸나? 그 스크린 숫자도 적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 공포영화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올 여름 아직 무더운 8월달이 남았잖아요. 이 여름날에 한번 좀 보시기에는 괜찮은 영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그렇게 크게 무섭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무섭진 않은데 그렇다고 아예 뭐 심심하지도 않습니다. 적당한 공포가 있고 소재 자체는 굉장히 신선한데 그 공포를 주는 방식 그런 것들은 조금 우리에게 익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집중해서 몰입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출연진 소개해드릴게요. 남상미 씨, 유승용 씨, 김보연 씨, 심은경 씨가 나옵니다. 심은경 씨는 그 써니라는 그 영화에서 아주 신들린 듯한 그런 욕설과 함께 불신지옥이란 영화부터 아주 그런 신들린 영화, 신들린 연기를 아주 잘하네요. 김보연 씨가 이 영화로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 영화제에서. 그다음에 장영남 씨라고 굉장히 인상적으로 연기를 했거든요. 영화에서. 확실히 이분은 정말 믿고 쓰는 그런 배우 같아요. 장영남 씨. 늑대 소년이라는 박보영 씨의 어머니 역할로 나왔었고요. 그 영화에서. 얼마 전에 그 공정사회라는 그 아이를 잃어버린 그런 어머니 역할이지 않았나요? 그 영화 주인공도 맡았었고요. 오지은 씨도 나옵니다. 네, 문희경 씨, 박진우 씨. 박진우 씨는 그 건축학 개론에서 그 택시 기사로 나왔던 분이에요. 그 정릉 가자 그러니까 정릉 안 돼요. 그러면서 막 옥신각신했던 그 택시 기사분 박진우 씨죠. 이분도 참 연기 참 맛깔나게 잘하는 분이고. 원래 NG 코너에서는 뭐 줄거리나 영화 정보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소개를 안 해드립니다. 그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줄거리는 짧게만 소개해드릴게요. 남상미 씨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동생이 없어졌다. 그래서 동생을 찾으러 고향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동생이 신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전개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뭐 이런 표현도 했더라고요. 다른 평론 기사를 보니까 추리 미스터리가 가미된 공포물이다. 이러한 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상미 씨가 그 동생을 신문경 씨가 동생으로 나오는데 동생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그리고 뭐 노심초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계속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리 혹은 이제 미스터리 물이 공포하고 결합됐다. 그래서 조금은 좀 신선한 그런 모양새를 띠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미스터리까지는 뭐 어느 정도 동일할 수 있는데 추리까지는 약간 좀 무리가 아닌가. 적극적으로 동생을 찾지 않아요. 영화상에서. 하여튼간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으로 작용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그 공포 그 자체의 강도가 좀 약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약합니다. 저는 아주 무서울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이게 전개가 또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의 진술, 뭐 회상 이런 걸로 전개가 됩니다. 한 명 한 명 한 명씩 되기 때문에 좀 맥이 좀 뚝뚝 끊긴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공포감이 기승전결에 있어서 절정으로 치닫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짤막짤막한 옴니버스식으로 이렇게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긴 호흡에서의 공포가 계속 상승하는 느낌은 없다. 하지만 그 짧은 한편 한편마다의 에피소드마다의 뻔한 타이밍에 나오긴 하지만 적절한 공포 장르로서의 재미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저는 이 영화를 딱 틀고서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장르 영화에서 초반 10분, 20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관객들의 몰입도를 상승시켜야 된다. 이 영화가 그렇습니다. 도입부 10분이 와, 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좋습니다. 전 이 10분만으로도 이 영화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주인공, 그러니까 남상미 씨죠. 뭐 솔직히 뭐 주인공이라고까지 말할 정도의 비중은 없지만 그 남상미 씨가 현재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상징이 아니라 장면으로 짧게 끊어서 묘사가 되고 설명이 됩니다. 남상미 씨가 계속 독한 감기에 걸려 있다거나 피곤한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 왔더니 새벽 3시쯤 되고 고향 집은 굉장히 낡은 그런 아파트에 아주 꼭대기층에서 맨 가장자리에 있는 그리고 감기 계속 콜록콜록 되는데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 않나. 뭔가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이 도입부 10분에서 남상미 씨를 설명하는 장면들이 주인공이 현재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임팩트 있게 도입부 10분, 아 이거는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 이 영화 소재가 독특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고유의 소재라고도 볼 수 있죠. 종교라고도 볼 수 있고 한국 고유의 종교 무속 신앙을 근래 들어서 가장 진지하게 다루고 있지 않았나. 점쟁이들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박수관달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이 모두 어떻게 보면 무속 신앙을 소재로 차용하고 있는데 이 영화들에서는 그 무속 신앙을 정말로 가볍게만 다루고 있죠. 개인적으로 이러한 우리 한국 고유의 소재 무속 신앙이라든가 뭐 독립운동사 아니면 뭐 일제시대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면으로 좀 묵직하게 다뤄줬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 불신지옥은 정면으로 다루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하지만 근래 들어서 가장 진지하게 이 무속신앙을 다루고 있는 영화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런 민속이라든가 무속 이쪽에 좀 관심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몰입이 좀 잘 되었고요. 근데 또 좀 아쉬운 그런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무속신앙을 독특하게 사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무속신앙 이쪽이 굉장히 그 깊은 세계가 있거든요. 뭐 그것을 뭐 옹호한다거나 뭐 긍정적으로 본다거나 뭐 이렇게 보지 않더라도 근데 이 영화 불신지옥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독특하게 그 무속신앙을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독특한 공포연출, 무속신앙을 이용한 공포연출이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 몇 신이 나오긴 하는데 뭐 신문경 씨를 통해서 나오긴 하는데 뭐 그렇게 독특한 그러니까 무속신앙만의 공포연출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든 측면이 있지 않나. 저번 방송에서 알포인트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클리셰 뻔한 장면, 뻔한 장치 그다음에 뻔한 타이밍 이런 것들을 쓰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그런 공포영화에 익숙하신 분이라면 이 불신지역도 재미나게 보실 수 있고 또 그런 장르적 재미를 찾으실 수 있지만 약간은 좀 독특한 그런 것들 원했던 저 같은 사람이라면 그 점에 있어서는 약간 좀 실망할 것이다. 그 엑소시스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아주 서양의 고전적인 귀신 빙의 그런 공포영화인데 엑소시스트하고는 다른 건 그거예요. 불신지옥에서는 엄청 기괴하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무속신앙을 뭐 더럽게 표현하지 않았고 그 신들린 사람 자체, 그 빙의된 사람 자체를 뭐 좀비처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은 굉장히 좋았는데 저는. 그런데 일단 그 귀신 빙의됐다는 것만을 차용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엑소시스트 뭐 이런 영화 유사하지 않나. 물론 이 불신지옥에서는 그 동생으로 나오는 그 신문경 씨가 뭐 예언도 하고 막 그래요.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이 뭐 공포를 주는 그러한 장치로 쓰지는 않았으니까요. 뭐 어쨌든 근데 이러한 것들은 공포 장르의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뭐 이 영화가 공포를 주기 위한 영화지 무속 신앙을 설명하려는 그런 영화는 아니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무속 신앙을 정면으로 다룬 그런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2009년도에 제가 이 영화 제목을 봤을 때 불신지옥이잖아요. 이게 그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과거에 많이 썼고 뭐 현재도 요즘도 쓰는 교회들이 몇 있긴 합니다. 불신지옥, 예수천당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독교에 대한 비판 강도가 좀 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영화상에서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오늘이라는 영화와 또 그와 비슷한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영화는 기독교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까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저는 기독교인들이 그 영화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뭐 하여튼 불신지옥도 그러한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마음을 다잡고 봤는데 그다지 그렇게 기독교에 대한 비판 강도가 세진 않았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기독교인들 청취자분들이 계시다면 뭐 제목 때문에 영화를 꺼려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 제목이 불신족이란 제목이 이건 제목을 잘못 선택한 것 생각하는데 이 불신족이 이 영화 주제 혹은 내용하고 도대체 무슨 깊은 연관성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남상미 씨의 어머니로 나오는 김보현 씨가 이런 대사를 해요. 믿지 않으면 그 믿지 않는 그 자리가 바로 지옥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김보현 씨가 굉장히 기독교 광신도 역할로 나오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 맥이 닿아 있긴 하지만 또 이 영화 전체의 내용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은 아니다. 이건 실패다. 제목을 왜 이따구로 만들었을까. 저는 그 흥행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제목 탓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이렇게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영화는 정말 아까운 영화예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생각보단 적었다라고 말씀드린 까닭은 남상미 씨의 어머니 역할 김보연 씨가 광신도 기독교 광신도로 나오는데 이분은 누가 봐도 광신도 약간 좀 맛이 간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딱히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아이고 저 아줌마 저 약간 좀 상태가 안 좋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기독교와 연관해서 볼 수 있는 측면은 약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처음에 어떤 예상을 했었냐면 영화가 진행되면서 그 무속신앙하고 이제 기독교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서로 좀 적대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좀 싸우지 않나 종교적으로 그런 설정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우 그 예상을 완전히 깨부수는 그러한 결말이 나옵니다. 이 영화에서는 깜짝 놀랐는데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저렇게 기독교 광신도가 변질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영화도 뭐 종교적인 그런 숨은 의미 뭐 숨은 의도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화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그 과학수사라는 그런 단어가 영화 장면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학수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 무속신앙하고 대비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과학과 어떤 무속.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무속신앙을 저는 실제하는 현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교가 따로 있는 사람이지만 그 무속신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가지 현상들을 전부 가짜라고 이렇게 무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뭐 이른바 뭐 그 우리나라 그 근대기를 거치면서 뭐 미신이라고 많이 치부된 측면이 있는데 물론 미신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죠. 하지만 이 무속 그 소위 말하는 무당들 있잖아요. 센 무당들은 작두 타고 이런 분들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있고 뭐 혹시 그러한 뭐 무속 신앙이라든가 그런 무당들의 그런 모습들을 진짜로 인정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화에서 조금 더 공포감이 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에서는 조금만 더 어떤 무속 신앙의 모습을 조금만 더 담았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이게 그 무당끼리도 서열이 있어요. 자기가 모시는 신의 급에 따라서 뭐 누구는 뭐 장군신을 모시고 누구는 뭐 동자신을 모시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급에 따라서 이게 그 무당도 서열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영화상에서 좀 표현이 됐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그 영화상에서 그 동생도 이제 신기가 있지만 그 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는 어떤 보살님이 계시는데 그 보살님도 신기가 있는 그런 무당이거든요. 근데 좀 그러한 측면들이 조금만 더 친절하게 되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영화상에서 보면은 그 동생 신문경 씨가 굉장히 막 아파하고 뭐 남상면 씨도 감기 걸렸잖아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왜 있냐면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아는 것으로는 그 신내림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그 귀신이 자신에게 온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을 인정했을 때 이제 무당이 진정한 무당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영화상에서 좀 나오긴 합니다만 아, 그것이 친절하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 점은 좀 아쉽다. 그 점에서 조금만 더 설명이 되었으면 아마 이 영화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김보연 씨를 통해서 남상미 씨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 약간 광신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모습이 나오는데 짧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왜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가 하면 기독교에서도 여러가지 초자연재 현상들에 관해서 성경에 써 있습니다. 뭐 성경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혹은 뭐 10개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고전 영화. 그런 영화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이렇게 둘로 갈라지게 된 그 홍해 바다를 건너잖아요. 대표적인 성경에 써 있는 그런 뭐 이적, 기적, 초자연적 현상 뭐 이런 거죠. 실제로 근데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런 것들을 뭐 상징이나 비유로만 믿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이건 그냥 어떤 비유일 뿐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실제로 존재했던 그런 일들이다 라고 믿고 있죠. 그건 뭐 믿음의 문제니까. 그런데 그러한 기적이나 이적, 뭐 초자연적 현상에 집중하고 그것만 매달리게 되고 그것에만 몰입하게 되면은 기독교 신앙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김보연 씨는 그 잘못된 그 오류에 빠졌던 거죠. 사실은 그쪽이 기독교의 정수가 아닌데 그것을 오해한 거죠. 그리고 혹시 뭐 종교에 관한 그런 폭력성 뭐 이런 것들을 아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저번 방송에서 해드렸던 그 송혜교 주연의 오늘편 지루하게 거기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편이 아주 예상했던 대로 다운수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아, 참 안타깝습니다. 누리꾼들이 반응을 좀 보니까 이 영화 결말에 대해서 이거 좀 이해가 안 간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스포일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영화의 아주 끝부분에서는 그 유승용 씨의 아이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죽을 병에 걸려 있었는데 그러면서 어떤 새를 보게 되죠. 두루미인가 뭐 같은 그런 새를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새라는 연출도 이게 흔한 연출이잖아요. 뭐 까마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안 썼을 뿐이지 일단 새라는 거는 뭐 종종 나왔던 공포 영화에서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면 그 새를 보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상민 씨도 고향에 내려왔을 때 그 새를 보게 되거든요. 서로 연관성이 있는 거죠. 새와 남상민 그리고 또 새와 김유정 양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겁니다. 영화상에서 남상미 씨에 대해서 설명되는 그 부분들이 오롯이 김유정 양한테 펼쳐질 것이다. 암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전 결말 신이 이제 옥상에서 옥신각신하는 그런 신인데 요거는 좀 실패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무속신앙 그리고 막 오싹한 그런 공포를 하다가 갑자기 옥상에 가서 그런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 신은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처리했지 말았어야 됐다.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그 지하신도 지하실에서 그것도 약간 좀 약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에피소드마다 이게 공포가 절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게 아니라서 그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들의 기대를 점점 실망감으로 만드는 그런 후반 전개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실망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 유승용 씨가 나오는데 유승용 씨가 참 연기 잘하죠. 연기 잘하는데 문제는 그 유승용 씨 아이 그 김유정 양이 이제 병상에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보였던 유승용 씨의 이 모습과 남상미 씨를 만나서 형사 일을 할 때 그 모습이 굉장히 이질적이거든요. 굳이 그 병원 씬을 넣었어야 됐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그렇게 넣지 않았어도 영화에서 충분히 표정 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자, 마무리하면서 뭐 총평을 하자면 이 영화 굉장히 아까운 작품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재 자체의 독특함도 그렇지만 공포 장르 영화로서 그렇게 빠지지 않는 그런 영화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스토리상의 혹은 그런 공포를 위한 그런 연출에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좀 아쉬운 부분들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들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포감도 어느 정도 있고 소재 자체가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 관심이 없던 분들은 굉장히 신기한데 신선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25만 명밖에 흥행을 못했나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까운 작품입니다. 여러분 꼭 이 영화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영주 감독이 아주 데뷔작부터 좋았네요. 공포 분위기를 굉장히 잘 조성했습니다. 뭐 소재부터 시작해서 그 아파트 자체도 약간 좀 으시시하고 그 나오는 조연들의 상태라든가 약간 좀 마시간 그런 상태들 꼭 추천드리는 그런 영화고요. 원래 저희 방송은 스포일러를 굉장히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그렇게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은 종교적인 혹은 뭐 무속 신앙적인 그런 부분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쉽게 공포 영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난해한 부분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송에서 이 영화를 소개하면서 깊게 소개를 안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깊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잖아요, 제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 뭐 오늘 이만 줄이죠. 저희 지금 트위터, 공식 트위터 많이 팔로잉해주시고 저희 블로그 쪽에서도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방송편을 올리면서 저희 블로그 쪽에 제가 미처 방송에 녹음을 하지 못한 부분들을 글로 작성을 하거든요. 그 글을 읽고 그 후에 방송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블로그 좀 많이 좀 와주십사 하는 뭐 그런 말씀이죠. 각종 포털에서 강신에서 다 검색해 주시고요. 녹음편이 업데이트 됐을 때는 벌써 설국열차와 더 테러 라이브가 개봉했겠죠. 저희 블로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몇 달 전부터 설국열차를 계속 찜해놓고 있었잖아요. 아마 많은 영화 팟캐스트가 설국열차에 대해서 녹음을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저번 감시자들 편처럼 저 강시대의 수다는 두 개 다 하겠습니다. 아마 더 테러 라이브 하정우씨 주연 그 영화를 먼저 녹음할 것 같은데 설국열차와 더 테러 라이브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 방송에서는 아주 관객들에게 시원한 쾌감을 줄 수 있는 두 영화 중에 한 편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저희 방송 꼭 청취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뵐게요.